오늘의 메뉴는 당연히 코스피 4000입니다. 이상한데요? 지난주에도 코스피 굉장히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자, 레드선 잊어버리시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주가 고점이 아니야. 잊어버리세요. 어, 고점 아니야. 잘못된 정보. 코스피의 고점은 언제냐면 지금이죠. 코스피 4000입니다. 지금 값은 얼마냐? 3941!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3941. 59포인트 남았습니다. 2% 안 오르면 되죠. 1.6%? 1.6%? 올해 시작가가 2400이고요. 올해 저가가 2284입니다. 현재가가 3941이에요. 15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4000이다. 아, 뭐 우리끼리는 뭐 지금 4000이라고 하죠. 아마 내일 찍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 생각엔 보통 이렇게 큰 숫자가 바뀔 때는 3999에 매물이 많이 걸려 있어요. 4000에도 매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3998부터 4001 정도를 찍으면 보통 많이 밀려.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나 4000원 팔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4000원 걸어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거기 부근에서 조금 밀리는데 물량을 소화하고 5000을 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소화하고 갈 텐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약 15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연초유 상승률 64%. 언제 봐도 믿기지 않는데 1500포인트. 이런 날도 있는구나. 당연히 역사상 최고가고요. 우리만 역사상 최고가냐?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니케이 지수는 현재 49,945입니다. 고점 찍고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데. 엊그제 고점이 49,945예요. 5만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고가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28,000입니다. 현재 27,969. 역시 대만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대만만 그러냐? 미국은 당연히 사상 최고가고요. 나스닥 23,204. S&P도 뭐 6,800 됐죠? 7,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미국 역사상 최고가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점을 지금 갭으로 띄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고점을 갭으로 돌파했어요. 그 말인즉슨 월요일날에 코스피 4,000이란 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주가가 역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 시장은 보면은 악재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캐나다면은 미국의 3대 수출입 국가입니다.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정도 되잖아요. 무역협상 종료. 좋은 뜻의 종료가 아니라 깨졌다는 거예요. 협상하다가. 엄청난 악재죠. 왜 깨졌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가 가짜 광고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지금 미국은 월드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야구 메이저리그 결승전 하고 있어요. 다저스와 토론토가 붙었죠? 거기다가 메이저리그 결승전에 무슨 광고를 냈냐? 토론토 캐나다 팀이잖아요. 자기네 도시가 올라가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메이저리그 광고 이걸 붙였습니다. 예전 돌아가신 고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광고에 그대로 실었어요. TV 광고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에요. 그걸 광고에 활용한 건데 누군가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말하면 마치 그 사람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애국심이 아니죠. 왜냐? 관세는 때로는 잠깐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잠깐일 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역 장벽은 모든 미국인 그리고 미국인 근로자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치열한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적 법률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무역 장벽은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시장은 위축되고 붕괴될 것이고요. 기업과 산업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길은 보호무역주의적 법률을 거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은 점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보호무역과 관세로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이 위태롭습니다. 2025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하셨을 때 당신이 대통령 하셨을 때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 중이었거든요. 일본의 대규모 흑자 이렇게 나니까 미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때립니다. 관세를 때리면서 국민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관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이걸 오래 가면은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이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지금 잠시의 불균형을 위해서 관세혁책을 사용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발표를 2025년 월드시리즈 광고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본 다음에 화가 났다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발췌한 겁니다. 라디오 연설의 제목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관한 국민연설입니다. 1987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당시 일본 나카소네 총리가 백악관에 왔는데요. 백악관에 온 총리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먼저 연설한 게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관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 반도체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일본이 미국의 한 칼을 맞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물러나게 되죠. 나중에는. 이거 레이건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난주 저는 일본이 반도체라는 전자기기에 대해 우리와의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세나 무역장벽을 취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공정무역에 대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려 한 것은 단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무역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가 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무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싶으며 증거가 나온 대로 이런 무역 제한 조치, 관세를 해제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일본과 미국 모두 자유무역만이 가져올 수 있는 번영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전문입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전문이에요. 근데 저 중에서 몇 개를 발췌해서 광고로 내보낸 거죠. 캐나다가.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는 거짓 광고를 게재했다. 저거는 페이크 광고다. 왜냐하면 사실 레이건은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관세를 매우 좋아했거든. 너무나 관세를 러브했는데 싫어하는 것처럼 니들이 가짜 광고를 올렸다. 캐나다는 레이건이 관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짓 광고를 게재했고 나는 이걸 참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캐나다 이놈들!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명하겠다. 오늘 나온 겁니다. 캐나다는 그게 사기고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월드 시리즈 내내 그 광고를 계속 보여주더라. 이런 놈들을 참을 수 없죠? 거짓말하는 캐나다 이놈들 참을 수 없어. 10% 추가 관세형에 처하노라. 기존 관세도 있죠? 추가 관세 플러스. 물론 미국과 캐나다는 그 무역 협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주요 물건들은 관세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의 물건들은 이제 아마 추가 관세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탈미국을 추진하겠다. 캐나다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이외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우리는 인도와 중국 같은 글로벌 강국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물론 캐나다 수출의 거의 60-70%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강대국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도 미국이 뭘 차단을 하거나 하면 피해가 엄청나겠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경제는 쉽게 또는 몇 달 만에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감내하겠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라고 발표를 했죠. 정말 강대 강으로 싸우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수출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그러면 엄청난 악재죠. 엄청난 악재. 우와 나스닥 S&P 큰일 났다. 시장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반영도 안 됐어. 꿈쩍도 안 하던데 꿈쩍 찔끔? 하다 이렇게 가. 뭐 찔끔해 찔끔. 정말 대형 악재인데 뭐? 캐 뭐? 하더니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대형 호재가 있다고 개부를 떴는데 대형 호재는 뭐냐? 낮은 인플레이션이 발표된 게 대형 호재다. 3.0% 나왔거든요. 지난달보다 높아요. 근데 왜 나죠? 아, 예상보다 낫대. 그러면서 대형 호재라고 점프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한 시장이다. 강한 시장의 특징. 악재를 무시하고 호재만 듣는다. 심지어 악재를 호재로 해석해. 그게 강한 시장이야. 약한 시장은 호재도 악재로 해석해. 호재가 잘 안 들어. 근데 강할 때는 이런 건 안 들어. 이런 거. 아 몰라 몰라. 근데 인플레이션 나죠? 야, 그럼 몰라. 이게 강한 시장인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저는 무시했습니다. 진짜 무시했고 물가가 낮았다고 올라갔다는데 물가가 여기에요. 3%야 3%. 물론 세부 대응이 좀 좋은 것도 있고 예상치가 3.1이었는데 3.0이 나왔다고 주가가 뛰더라고요. 근데 지난 맨날 2점 몇이었다가 3자가 찍혀서 이것도 뭐 그렇게 호재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아마 10월 29일날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 금리 인하 가능성 98% 찍혀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도 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두 번 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되고 있고 물가도 낮은데 캐나다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아이고 미국 경기 더 안 좋을 테니까 올해 금리 인하 두 번 해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불이 떴다는 건데 하여튼 꿈보다 해몽이라고 시장이 강할 때는 그걸 또 좋게 해석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예, 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 지난주에 뭐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아니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이게 있거든요. 가장 큰 거 뭡니까? 이번 주에 경주의 팩이 있습니다. 경주의 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국뽕이 아니에요. 왜 APEC이 중요해졌냐? 10월 24일 금요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32회 APEC 회의에 참석하겠다. 그 말인즉슨 뭐가 성사된 겁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이기 들어서 처음으로 성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모두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매우 좋은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불태우고 있죠. 그 날짜는 언제냐?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쫙 쏠려 있습니다. 왜냐? 11월 1일이 중국 상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날이에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타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말한 공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가 들어갑니다. 10월 30일 날 만나잖아. 100% 추가 발효 2일 전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납니다. 뭐 이게 아무 말이 없이 100% 추가 관세되면 이제 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타코다라고. 죄송합니다. 타코를 예상 또는 기대한대요. 하겠냐? 11월 1일 날 한다 그러고 10월 30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 뭐야 이거 그 직전에 꺾는 거 아니요? 야 이거 씨, 이틀 전에 하는 거 이거 꺾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뭔가 나오지 않겠냐 뭔가 안 나오면 100%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지 않겠냐 트럼프 입장에서 100% 매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혼자서 탁포해버리면은 면도 안 서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된 것처럼 하고 꺾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들. 물론 이러다가 이제 직진하면은 사고인데 교통사고인데 아마 꺾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 일시 중단 자주 하시는 거 석 달 미뤄준다 뭐 이런 거 90일 연장 100일 연장 또는 뭐 어떤 전술적 결정 뭐는 봐줄게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고요. 자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얘기했던 콩, 대두 문제도 있죠. 히토르 문제도 있죠. 심지어 대만 문제도 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둘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아래에서는 그 사전 만남을 엄청나게 하죠. 실무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가셨죠.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모이는데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사전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입을 좀 맞추고 실무를 마친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를 발표하지 않겠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회담이라 그러는데 뭐를 발표 안 하면 하이리스크고요. 뭐를 발표하면 하이리턴이겠죠. 자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이거 하이리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왠지 하이리스크일 거냐 하이리턴일 거냐 기선이 쏠려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에어포스원을 타면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아시아로 출발하셨거든요.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일치기로 오시거든요. 경주가 다 당일치기로 왔는데 얼마나 긴 회담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긴 얘기를 하겠다. 콩 얘기도 했어요. 콩 구매에 대한 합의를 이룰 걸로 기대를 하고요. 아 그리고 대만 이야기도 할 겁니다. 지금 대만인들의 모든 시선이 경주로 와 있을걸요.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대만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시 주석과 이야기할 게 많고 시 주석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대만은 그래서. 대만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만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본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하겠다. 라고 전달해왔고 중국과의 교류가 대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리피티드리하게 강조했어. 아마 우리한테 좋은 내용이 나올 거야. 뭐 전쟁하지 말라든지 뭐 위협하지 말라든지 뭐 대만까지 뭐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 것 같아. 말하시는 거 보면. 아니면 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아마 경주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트럼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김정은과도 열려있다. 저는 그와 사이가 좋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 아니냐. 얘기를 왜 했냐면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근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할 수 있냐?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니들 사실은 갖고 있는 거 아니요? 일종의, 그러니까 핵을 뭐 가지고 있는 거는 같지만 인정을 할 수는 없고 핵을 없애면 좋겠지만 어쨌건 갖고 있으니까 만날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주의 팩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냐? 뭐 판문점까지 가야겠지만 워낙 시간이 없어서 급박하긴 하지만 확률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낮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게다가 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회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에선 나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뭐 선출이 어려울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 됐어요. 한때 뭐 연정을 했던 당인 떠나고 정치상이 흔들리면서 총리를 못할 수도 있는 불쌍한 여자 다카이치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데, 자민당 총재를 했지만 총리도 못할 수 있는 불쌍한 여자예요 라고 강연에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어쨌건 다른 정당, 일본 유시나라는 정당을 찾고 손을 잡으면서 총리에 선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이 정당의 일본 유신의 12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받은 거죠. 그게 총리가 됐는데, 저 요구사항 재미로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일본 유신회라는데 거점이 오사카라고 합니다.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달라. 제2의 수도. 이게 무슨, 부수도란 것도 있구나. 제2의 수도. 요거를 요청해서 일단 자민당은 알았다고 했다는 것 같고, 지금은 2부라고 있다는데, 교토 오사카. 이거 말고 한 단계 뭐 좀 높은 그런 뭐 부수도를 지정해달라고 했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 수를 줄여달라. 이런 정, 이걸 핵심 그 요구상에 넣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자민민주당의 표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10% 국회의원 수 감축을 넣었다고 하고요. 재미로 보시면 일본판 도지 설립도 있습니다. 정부 비효율성 조사국. 하여튼 이런 거를 오케이 해준다는 조건하에 표를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10월 21일로 나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카이치 일본 총리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 성과를 내고 강한 일본을 만들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라고 바로 군사력 증강을 얘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폭의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 국방 지출을 GDP 2%로 2배 늘리는 목표 시점을 2년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는 에어퍼스 1을 타고 5일간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방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말레이시아에 가셨을 거고 10월 28일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도쿄에서 지금 새로 총리가 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중 미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10월 29일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투자해야 되는 3,500억 달러. 여기서 뭐가 나올 것이냐.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 한국이 낸다고 하는 3,500억 달러 그거 이미 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미 받았다 그러시길래. 줬어요? 받으셨어요?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그 잘 쓰고 나중에 갚아주세요. 투자니까. 이거 이미 받으셨구나. 예, 뭐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이자 쳐서 주세요. 뭐 받으셨다고 하니까 없던 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 10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미 받으셨다고 하니까 좋은 데 쓰시고 나중에 꼭 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드셨지? 야, 우리나라에 그 정도 큰 손이 계셨나? 하여튼 뭐 이미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관세협상단은 얼마 전에 워싱턴 갔다 왔죠. 공항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3,500억 달러. 그런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상회담에서 결과 발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노력 중이다. 하지만 확답할 수는 없다 얘기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협상 장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건 뭔가 발표가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끝난 게 아니죠. 10월 29일 3일 뒤에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확정됐죠. 11월 1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카이치 새로 총리가 됐으니까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양자회담도 모색하고 있는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는 날짜를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예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해서 한국이 자꾸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죠. 굉장히 거칠고. 근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국이 걱정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뭐 좀 싫어한다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김을 정말 아 이거 일본인이구나.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한국 화장품도 쓰고 드라마도 봅니다. 그런 우려는 없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며칠 뒤 국회 연설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24일 첫 국회 연설인데요. 한국은 중요한 일본의 이웃이고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싶다.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마 한일 정상회담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즉슨 다음 주에 정말 외교 슈퍼위크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무조건 이슈가 다음 주를 뒤덮을 수밖에 없다. 왜냐?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정상들이 만날 거예요.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관세 협상이 갈려있고 북한 방문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 휴전선 근처에서 뭐 할 수도 있겠죠. 판문점에서.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주식시장이 아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줍니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주. 무역 갈등 해소, 히토르 문제, 대두 문제, 관세 문제 다 나올 예정이고요.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뭐 한한령을 포함해서 뭐 해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뭔가 긍정적인 예가 나면 관련 섹터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반자 관계 뭐 얘기 주변국 이런 게 얘기할 텐데 뭐 경주에까지 얘기하는데 와서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오를 거 아니에요. 잠깐일지라도 뭔가 뭐 해주겠다 그럼 그거 오르고 뭐 갑자기 뭐 한국 물을 마셨는데 야 물 맛이 좋다 또 이러고 나오면 물 오르고 야 뭐 김치가 맛있는데 그러면 김치 오르고 뭐 그쵸 야 연예인들 뭐 한국 케이팝 좋아요 그러면 뭐 한국 엔터주 오르고 한국 배터리 뭐 배터리주 오르고 뭐 할 테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변동성이잖아요.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타코라메 트럼프가 물러날 것 같다며요. 왠지 정상들이 또 파워 스트롱맨 좋아하니까 만났을 때 좋은 소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외교 슈퍼위크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이런 일정들이 많은 미일, 한미, 미중, 뭐 한중 이거 말고도 오는 APEC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줄줄이 정상회담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를 강력히 기원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 많은 면에서 모든 게 결정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실마리아도 나오면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다자 정상의 슈퍼위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과 대만 조직이 강한 이유 중 하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다 보시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30개를 하나로 묶은 지수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AMD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반도체 기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냐? 그건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입니다. 미국 증시 최근 6개월간 60% 올랐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과 대만 주식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얼마 전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릴게요. 기사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최근에 주식 상승의 동력으로 샘 알트먼을 지목하는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샘 알트먼은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을 오픈 AI에 묶어두었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용을 쭉 보면은 샘 알트먼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1월 젠슨 황이 아시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방문을 하고 썼다 그럽니다. 자, 근데 동일한 시간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공개됩니다. 손정 회장과 샘 알트먼이 나란히 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저 발표한 건 다 아니까 샘 알트먼이 손정 회장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냐? 700조입니다. 5천억 달러 투자를 얘기했잖아요.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트먼은 무한한 컴퓨팅 성능을 확보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미래는 AI에 달려있다. 여기서 밀리면 너희는 질 거야. 여기서 밀리면 너희는 실패할 거야. 우리 똑같죠? 코스피 4천? 너 지금 안 사면 5천 간다? 야 부동산 너 지금 안 사면 5% 올라요? 10%를 못 할 거야? 너 갑자기 그지대? 야 너 의견 망할 수 있어! 라고 포머를 계속 만들면서 뭔가 했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야 너 100조밖에 없어? 그거밖에 못 써?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빅테크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AI 오라클 소프트웨어과 함께하는 무려 5천억 달러 700조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랬는데 월세 전화를 따르면 젠슨 황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저거 내가 초대형 딜 지금 AI 그거 반도체 내가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발표하는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그랬다는 월드 저널의 뉴스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죠.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나만 빠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포모가 올 수 있는데 부동산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주에 0.5%씩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스타게이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젠슨이 오픈 AI에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유사 프로젝트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그게 뭡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계약이죠. 반도체 계약.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을 소프트뱅크를 빼! 나를 넣어줘! 아니,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이 소프트뱅크 지금 쫀준데 빼면은, 아, 그거! 건설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주는 방안까지 만들어 왔다. 여기 대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9월 23일 날, 오픈AI와 엔비디아는 초대형 계약을 맺고, 원하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말은 이거예요. 샘 알트먼은 빅테크 공룡들을 홀리고 다녔다. 의도적으로 포모를 준 건 아닐지 몰라도 너는 뒤처질 수 있어. AI 뒤처지면은 갈 수 있어. 옛날에 그 봤죠? 노키아 봤지? 야 블랙베리 어떻게 되는 거 봤지? 옛날에 있었던 기업 다 갔다. 모토로라 봤지? 너희 밀리는 거야? 그렇게 포모를 준지 몰라.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 빅테크들이 모두 다 AI 나도 해야지. 그 감염력이 번지고 있다. 물론 모든 CEO들이 그 샘 알트먼의 야심에 동의한 건 아니라 그럽니다. 예시로 든 건 사티아 나달라 예시를 기사에 나오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오픈 AI를 위한 신규 데이터 구축에 천억 달러 MS가 투자해달라 라고 샘 알트먼 얘기했더니 사티아 나달라가 NO 라고 얘기했다. 싫어! 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딴 데 가서 알아봐. 실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픈 AI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완전 이게 벗어날 수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먼한테 열어줬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할 테니까 네가 투자 받을 수 있으면 가서 한번 투자 한번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픈AI가 돌아다녀서 지금 그렇게 막 뭐를 받고 있다는데 본인은 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티아 나달라가 오를 했다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도 가능했을지 안 생각하고 당시에 TSMC에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 그때 TSMC도 거절했대요. 샘 알트먼은 너무 공격적이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월세에 나온 루머일 뿐이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먼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고 샘 알트먼에게 홀린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합니다. AMD,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여튼 올라! 야 저 배를 타니까 값이 올라!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당시 좀 뒤쳐졌다가 평가를 받던 오라클은 말 그대로 일본 주자로 점프래요.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주가가 40% 오르고 앨리슨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걸 보다 보니까 잠깐만 저기가 꿀이죠? 이를 지켜본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 열풍에 뛰어들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오픈에는 수백 건의 데이터 센터 부지 제안을 받았다.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에 역시 AMD AI 키노트에 샘 알트먼이 연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AMD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계약을 체결하죠. 알트먼이 AMD 기조연설의 마지막 순서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리세수가 샘 알트먼한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세수의 말인데요. 당신을 AI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와, 리세수가 마지막에 불러놓고 맨 마지막 연사로 모시면서 당신을 AI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오픈 AI는 정말 우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샘 알트먼의 말을 경청합니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이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AMD와 엄청난 규모의 자사 지분까지 10%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하죠. AMD 주가는 24%가 오릅니다. 오 샘 알트먼 했더니 24%가 야 할만하네 잠깐만 야 우리도 한번 하자 모셔놓고 야 아, 우리도 한번 했구나 한국에도 와서 한번 했죠. 어 그러네.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도 막 포항에 뭐 짓고 전남에 짓고 막 그러면서 오 하면서 우리도 오르잖아. 오 삼성전자 오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이 다 올라가니까 달달하구만. 달달하네. 야 모두가 깨달았다는 거죠. 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열차에 모두가 탑승을 하는데 브로드컴도 탑승합니다. 10월 13일 지금 브로드컴 요건 아마 소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10기가와트 컴퓨터 용량을 제시했다. 기사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다. 뭐 정신 차려보니까 오픈 AI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배 우리 모두가 다 탔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신의 회사 오픈 AI 회사의 운명이 묶였어. 이로써 오픈 AI는 실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픈AI 실패는 이제 오픈AI 실패가 아니야. 시장의 실패고 우리 모두의 실패죠.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대마불사가 됐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 영어로 이제 too big to fail인데 그 우리말로 하면 대마불사지. 대마불사.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 자기가 시장이 사실상 돼서 그치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우리가 하나의 배가 돼버렸다.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배는 멈추면 가라앉죠.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얼마 전에 샘 알트먼은 본인들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날렸어요. 회사의 장기 목표는 2033년까지 250GW 규모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 몇 배입니까 이게? 기존에 얼마 얘기했죠? 50GB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4배, 5배의 숫자를 얘기했어요. 샘 알트먼의 비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컴퓨팅 용량 구축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근데 그거를 또 몇 배를 더 늘려놨어. 250GW. 1GW가 그 돌리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뭐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의 규모인데 이 계획에는 10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10조 달러 얼마입니까? 1경 4천조입니다. 야 그냥 1경조 달러 하자. 야 이왕 쓸 거면. 이거 점점 우주로 가는데? 뭐 만조 달러 뭐 이렇게 하자. 만조 달러. 조조 달러 좋다. 조조 달러. 1경 4천조. 뭐 이쯤 되니까 대충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야 뭐 이왕 부를 거 조금 더 1경 4천조. 아니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탔어. 아니야 잠깐. 그럴 때가 아니야. 오오 AI 아이콘이시여. 근데 좋죠 좋죠. 좋습니다. 내일도 코스피 4천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월스트저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미국 경제의 광범위한 부분이 놀랍게도 오픈 AI에 묶이게 됐다. 이제 오픈 AI는 실패하면 안 되고 오픈의 실패로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 머스크 정도 웃겠다. 몇 명 있지만 별로 없어. 모두가 다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누구든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오픈의 스타트업이 아직 흑자와 거리가 멀죠. 규모 작아요. 뭐 매출이 물론 뭐 적당히 나오긴 하지만 저 정도 규모가 절대 되지 않는데 각종 과제도 많죠. 하지만 이 성공에 모두가 믿기지 않는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흑자와 거리가 멀고 과제가 많고 이런 건 이제 투자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AI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샘 알트먼이 2019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제목이에요. 성공하는 방법. 뭐라고 썼냐?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믿는다. 샘 알트먼이 쓴 글이랍니다. 자기를 무조건 믿어. 믿으면 성공하냐? 아니죠. 믿으면 성공하면 다 성공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믿는 바를 확신시킬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면 확신시킬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와, 기가 막히고만 해냈네. AI가 버블이고 엉마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야. AI가 될 수 있죠. 샘 알트먼의 비전이고 거대한 컴퓨팅 용량에 대한 믿음이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오야 뭐 갑자기 오 믿게 되죠. 오 그럴 것 같고 자 빅테크가 저렇게 하는데 저게 안 되겠어? 뭐 1경 달러? 모르겠다. 1경 4천조 원? 10조 달러 10조 달러. 오 무조건 성공해야죠. 그래서 저도 외쳐봅니다. 뭐를? 야 코스피 4천! 좋습니다. 믿습니다. 코스피 4천. 예.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믿는 바를 확신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 같이 외쳐보십시오. 코스피 4천!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믿는 걸 여러분들 확신시켜야 돼서 믿습니까? 4천! 좋습니다. 자, 내일 59포인트인가? 아, 요 정도만 오르면 됩니다. 1.5%. 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 믿음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좀 구체적인 믿음도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99,900원까지 왔거든요. 가격 기가 막히네. 10만 찍어주지. 그걸 또 안 찍어서 99,900원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10만을 못 찍고 99,900원까지 찍었어요. SK하이닉스 51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4천을 뚫으면서 10만전자 꿈만 꿨던 10만전자가 사실상 오는 거고요. SK하이닉스 50만원 이미 넘었죠. 50만 하이닉스 넘었는데 60만 70만 하이닉스 100만 하이닉스 좋다. 100만 하이닉스 좋다. 20만전자 좋다. 좋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4천 5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